1.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작은 지역들을 다스리는 제법 충실한 총독이 아니었다면 티베리우스가 그를 유대지방 행정관으로서 10년이나 남아있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그런대로 선한 통치자였으나 도덕적으로는 비겁했다. 유대인의 총독으로서 자신이 맡은 과제의 본질을 납득하기에 충분할 만큼 도량이 넓지는 못했다. 진짜 종교, 즉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신앙을 이 히브리인들이 지니고 있다는 사실과 수백만 히브리인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면서 예루살렘을 신앙의 성지로 열어보고 산헤드린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법정으로 존중한다는 사실을 그는 파악하지 못했다. 빌라도는 유대인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런 뿌리 깊은 증오심은 일찍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모든 로마 식민지 가운데 유대 지방보다 더 다스리기 힘든 곳은 없었다. 빌라도는 유대인을 다룰 때 수반되는 문제를 똑바로 이해한 적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총독으로서 부임하던 초기에 거의 치명적이고 자멸할 만한 일련의 큰 실책을 범했다. 그리고 이 실책으로 인해 유대인은 그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 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싶을 때에는 모두 반란을 일으킬 듯한 행동을 취하면 됐고 빌라도는 곧 승복하곤 했다. 행정관의 이런 명백한 우유부단, 곧 도덕적 용기의 부족은 주로 그가 유대인과 가졌던 몇 번의 논쟁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고 그때마다 저희가 그를 이겼기 때문이다. 유대인은 빌라도가 자기네를 두려워하는 것, 즉 티베리우스로부터 지위를 박탈당하게 될 것을 염려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총독을 크게 불리하게 만드는 일에 이 경험을 이용했다. 빌라도가 유대인의 눈 밖에 나게 된 것은 몇 차례의 유감스런 충돌 결과로 발생됐다. 우선 그는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모든 형상을 배격하는 그들의 뿌리 깊은 편견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따라서 그는 전임자의 수하에 있던 로마 군대의 관행대로 자기 병사들이 가이사의 형상을 새긴 키를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도록 허락했다. 유대인을 대표하는 많은 사람이 5일 동안이나 빌라도 앞에 나와서 군기에서의 형상을 제거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단호히 그들의 청을 거절했고 즉시 사형에 처하겠다고 위협했다. 빌라도는 무신론자였으므로 강한 종교적 심성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라면 서슴지 않고 목숨을 바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그들이 반항하는 태도로 저택 앞에 몰려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죽을 각오가 돼 있다는 말을 전했을 때 크게 당황했다. 그때 빌라도는 자신이 기꺼이 실행하지도 못할 말로 위협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결국 굴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군기에서 형상을 제거하도록 명령했고 이렇게 하여 그날 이후로 계속 유대인 지도자들의 변덕스러움에 자신이 지배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들은 실행하지도 못할 말로 위협했던 그의 태도에서 약점을 발견했다. 그 후에 빌라도는 이렇게 이른 위신을 되찾기로 결심했고 이에 따라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궁전의 벽에 황제의 방패들을 걸어놓았는데 이것은 황제 숭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었다. 유대인이 항의할 때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항의를 거절하자 그들은 즉시 로마에 호소했고 황제는 감정을 해치는 방패를 치우라고 명령했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전보다도 더 위신을 잃게 됐다. 유대인이 그를 냉대하게 된 또 다른 사건은 큰 종교 축제가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수백만의 사람에게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세수로를 건설하는 비용을 충당하려고 감히 성전 재정에서 돈을 취하려 한 일이었다. 유대인은 오직 산헤드린만이 성전 재정을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빌라도의 이런 주제넘은 통치에 대항하여 끊임없이 비난했다. 이 결정 때문에 20회 이상 폭동이 일어났고 많은 피를 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심각한 소요 가운데 가장 최근에 일어난 것 때문에 많은 갈릴리인이 학살당했는데 심지어 제단에서 경배하다가 학살되기도 했다. 우유부단한 이 로마 통치자가 유대인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 지위를 보장하려고 예수를 희생제물로 삼았지만 성전의 기물이 그리심산에 묻혀있다고 주장하면서 큰 무리를 이끌고 거기로 올라간 거짓 메시아의 야심과 관련하여 그의 약속과 달리 신성시되는 기물을 숨겼다는 장소를 찾지 못하자 격렬한 소요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구실로 쓸데없이 사마리아인을 학살한 탓에 그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음은 의미심장하다. 이 사건의 결과로 시리아 지방 총독이 빌라도에게 로마로 가도록 명했다. 티베리우스는 빌라도가 로마로 가고 있을 때 죽었고 그는 유대 지방 행정관으로서 재임명받지 못했다. 그는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허락한 죄를 유감스럽게 생각했지만 그 느낌에서 결코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새 황제의 눈에서도 벗어났고 퇴직하여 로자느 지방으로 갔고 나중에 거기서 자살했다. 빌라도의 아내인 클라우디아 브로큘라는 시중 드는 하녀의 말을 통하여 예수에 대해 많은 것을 들었는데 이 하녀는 전국 복음을 믿는 페니키아인 신자였다. 빌라도가 죽은 후에 클라우디아는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데 깊이 관여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 비극적인 금요일 오전에 일어난 많은 것을 설명한다. 유대인이 어떻게 감히 빌라도에게 지시할 수 있었는지, 즉 예수를 신문하도록 6시에 일어나게 했는지, 그리고 예수를 사형에 처하라는 자기네 요구를 거절할 경우에는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그를 고소하겠다고 서슴없이 위협할 수 있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유대인 관리들과 불편한 관계에 빠져들지 않은 덕망 있는 로마 총독이었다면 거짓된 죄목에 대하여 결백하고 허물없음을 스스로 선언한 그 사람을 피에 굶주린 이종교 광신자들이 죽이도록 결코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로마 정부는 자격 없는 빌라도를 보내서 팔레스틴을 다스리도록 했을 때 이미 대단히 큰 실책, 즉 세상사에 멀리 영향을 미치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티베리우스는 제국 내에서 가장 훌륭한 지방 경영자를 보내 써야 했다.